사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무지한 인생을 깨우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들의 생각과 지성과 마음과 영혼과 정사 안에 활발하게 일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이성적 수납의 마음과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의 어떠함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펼쳐가는 실천적 적용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표현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즈음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이런 말씀들은 성부와 성자와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한 이후였지만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릴 수 없는 간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얼굴을 가리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얼굴이 굳어지게 되는 법이죠. 그것이 인격적 존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인생들이 하나님 그분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되는, 그리하여 창조주의 권위를 찬탈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 안에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자책감이 들게 되고 그리하여 죄책감, 상실감 또 그로 인한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타락한 죄의 정서를 따라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죠. 본문 10절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나 궁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야말로 물리적인 장애물을 치우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더럽고 추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양방향의 분노를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자신의 진노를 철회하시고 죄인들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은혜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은혜는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갑니까? 죄의 능력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더는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마음이 굳은 폭군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신자는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자의 삶에 항상 꽃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면서 환난 중에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아프간에서 선교했던 윤종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한 10분 전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교 전이라 간략하게 그냥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아직까지 아프간에 한국인들을 도와준 협력자들이 수백 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역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출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은 3명뿐이라고 수백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 급박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의 자리는 항상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만 하고 힘들게 하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환난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환난 없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항상 어려운 일은 다름 아닙니다. 저의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지만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인내하고 견디도록 하기 위함이요. 결국은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인내하는 기간입니다. 견디는 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삶이 좀 어렵고 힘들면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일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하다가 힘들면 또 다른 직장생활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오래 있으면 그 다음 행보는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옮기고 옮기면 그 다음 행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풀무불로 은과 금을 단련하듯이 무쇠로 그 다음에 달궈진 쇠를 때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연단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실제가 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고 하는 유기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을 매우 분명하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은 사실은 미래에 있습니다. 종말에 있어요. 내세에 있습니다. 소망의 특징이 뭡니까? 장래성이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단 0.001%도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감사한 것은 신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바라고라는 말을 오히려 소망이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사실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자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이 소망 자체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만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으로 견디고 인내해왔는데 그래서 평생 그 소망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가능성만 생각해도 살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견제하고 바라보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월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며 신자 갖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의 관용적 표현인데 시편 말씀에 특별히 이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특별하게 만들어낸 그런 독자적인 독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끄럽게 하지 않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반대 경우를 상정해 보면 부끄럽게 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즉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소망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혹은 환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왠가 하면 믿음의 본질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어떤 형편 가운데 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없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의 전 과정이 항상 원망, 불평, 한숨, 후회로만 일관되어 있다면 그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바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장 18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라고 표현을 했고 8장 2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희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근덕지가 있어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뭐 바라든지 소망을 하든지 할 게 아니냐. 그래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억지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우리가 겪어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라고 말을 하다가 좋은 날이 오기는 그냥 삶은 더 괴롭고 어리고 힘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슨 소망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약속하신 소망이잖아요. 모든 삶을 억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하신 그 말씀의 근간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의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가 황당하지 않은가의 여부보다 오히려 더 앞선 것은 그 말을 약속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황당해 보이지만 누가 그 약속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황당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학교 학생한테 내가 너를 올 10월 달에 우주여행 시켜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코웃음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 미국의 큰 부자가 우주여행 다녀왔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가 너를 우주여행 시켜주겠다고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린아이한테 왜 뻥을 치십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과연 우리 인생 전부를 다 걸 수 있는가?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넷에 가봤느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나름대로 기독교적 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물질과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말로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 그러냐고 정말 소망은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소망이 분명하다는 이유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있죠? 다소 주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이 분명한 이유를 사후 세계가 있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은 분명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 나로 체험하게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확증하는 소망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은혜 없이 성령의 일하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날카롭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맨다고 하면 내 마음의 정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만한 어떤 건덕지가 다소 부족하고 도대체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삶의 획기적인 변화, 내가 원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령은 신적인 사랑을 피조물에게 전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인격의 직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 혹은 사랑이 저절로 전달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화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지극히 본질적인 실체고 우리 실존의 기초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녀가 자라나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생존하는 환경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한 자녀가 탄생하고 존재하게 되는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극명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일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을 따라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전능한 존재가 죽을 수 있나요? 그건 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전능한 존재가 죽으려면, 다시 말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죽으시려면 죽으실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이 단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두고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는 당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참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제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약에 자녀가 SOS를 보내면 갑자기 뭐 아빠 좀 와주세요 그러면 급한 일을 두고도 쫓아가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는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오병이어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 일시에 보이셨다. 몇 번에 나타나셨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실을 변증하지는 않고 객관적인 사건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내 새 소망의 확실함을 증가하는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심령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자랑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번 주 어렵게 힘들게 내가 일을 하지만 다음 주간에 2주간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고 은혜의 상태에 머물게 하셨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환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찌르게 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제거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죠. 그 사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새 소망을 확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는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체력이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 도무지 그 공격을 알아도 막아낼 힘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어떤 힘도 능력도 자고책도 없는 상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약대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약대로라는 이 말은 한순간 충동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항상 목표점으로 삼아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근접해서는 나귀를 구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근접해서는 우리가 오늘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표점을 바로 십자가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이게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일단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막 추종하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그 때를 따라서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인과 선인 이 두 부류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죠? 의인이 더 낫습니까? 선인이 더 낫습니까? 의인이 나은 게 아니고 선인이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인이 의인보다는 나은 사람이죠. 이러면서 의인은 혼자 바르게 산 사람이라고 하면 선인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는 이런 일은 매우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살인은 다반사로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간혹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청각장애인이 철길에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행인이 그를 밀쳐내고 열차에 받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잠수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모준이가 있었죠. 순직했잖아요. 그런 일이 혹 있다는 것입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의하고 불경건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단지 성자만의 사랑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죠. 성령님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은 바로 성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 영원적 작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구속협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속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원전에 우리를 짓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도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가치하고 악하고 연쇄살인과 같은 그런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때로 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뭐 신하가 너무 충성스러운 신하에서 임금을 대신해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똘마니들이 보스를 위해서 죽는 그런 조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을 향해서 반역한 그 피조물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름에서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려고 하지요? 병고침이나 혹은 아주 어려운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가지고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73편을 보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무병장수하고 그들이 원했던 바대로 살게 되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마십시오.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제 주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가 사업이 파산하게 되었어요. 너무 사랑해서 집안채를 팔아서 그 친구를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한 500만 원 정도의 빚이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 사업이 파산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과정을 지켜봤고 사업이 거의 일어섰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500만 원을 더 빌려줘서 그 상황에서 그를 건져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함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활 시위가 당겨지는 상황으로 묘사했죠. 활 시위가 이렇게 당겨져 있어요. 놓으면 바로 명중이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심판날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랬어요. 장래 노하심. 그 장래 노하심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까? 마지막 날 임할 최후 심판을 가리키죠.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읽은 분이 계시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문이 있죠. 책으로도 만들어졌죠. 요나 에드워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성도들이 그 설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땅에 엎드려지고 예배당 기둥을 붙잡는 일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매우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면 장차 마지막 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무슨 죽음이 될 수 있겠죠.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아야 될 최종적 구원으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효력이 없는 마치 요즘 백신처럼 6개월 지나면 또 맞아야 되는 이런 식의 효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는 잘 믿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 믿게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장차 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과 병행관계 있어요. 그죠? 1절과 비슷하죠? 1절과 9절이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강조하려고 더욱 이런 표현이 9절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산 정상을 오르는데 정상이 한 50m 앞이에요. 그런데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이 조금 가파릅니다. 내리막으로 했다가 조금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보다 훨씬 더 깎아지는 듯한 그런 곳을 통과하면서 올라왔는데 그 조그만 장애물이 있다고 아이 그만두자 포기하겠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조금 내리막 길이 있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니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 그것도 그 심판 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안면을 완전히 바꾸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거짓 선자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라고 하실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면 미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내세에 대한 소망, 장차 올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 편에서 어떤 의지도 생각도 능력도 힘도 없을 그때 아들을 보내오신 바로 그 구속의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골자가 무엇일까요? 전체로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골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 부어진 사람만이 내세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나 책을 읽으실 때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면 해독과 해석이 안 된 것입니다. 말이 장황해진다는 말은 포인트와 핵심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심령에 증거하시고 이러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생생하게 느껴지고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증거가 그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를 수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내 남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인지를 안다면, 배우자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 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무슨 내세가 있다고 죽으면 다 그냥 건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는 있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세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설득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 사람 믿는다. 이 사람 한 말 나는 믿는다. 죽었다 깨어나도 믿는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남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쳤다고 거짓말해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만큼은 나는 틀림없다라고 확신한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화를 들었잖아요. 10대 때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만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51년 동안 헤어졌는데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그 흥분감에 젖어서 연지곤지 찍고 색동적으로 옷 입고 춤을 추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그걸 못 잊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편과 도구와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세요. 3장 후반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어땀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사도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와 경건은 어디다가 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뻑뻑이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게 뭐 하나도 없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죠. 그분이 참으로 중생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자랑이 있는가의 여부라 그랬죠. 자기 자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는 구원 얻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즐거워하지 못한다고 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나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다는 거, 내가 이래 봬도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언뜻언뜻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병고침 받았습니다. 불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타 종교에도 일어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오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내가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나는 소유하고 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나에게 가르쳐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으로부터 사탄의 참소로부터 또 사람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이 소망을 꼭 붙들고 끝까지 믿으면서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유한하기에 아무리 사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는 병들고 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부모는 어느새 죽고 없는 그런 상관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영원한 사랑, 견고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되고 여기에 늘 감동이 되고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눈에 지나가는 현실의 세계를 마치 허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나가고 우리의 몸은 쇠하고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은 어느샌가 정리되고 도대체 이 여기에 누가 살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빠르게 변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견고하고 없어지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분부화된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삶의 자세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견지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각종 사건, 사고, 어려움들,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낙심하는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넉넉히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갈 수 있는, 그리하여 소망의 실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